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이 귀한 말씀, 참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 희미한 빛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5 새해 말씀 집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천국의 영원한 복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겪는 곳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순간에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은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중심부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높이 들린 보좌, 거기에 성부 하나님, 또 어린 양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또 그 근처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모습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맑게 빛나는 보석에 이제 비유를 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또 무지개가 있어 이랬습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보석 같은 모양의 그런 무지개가 이제 그 보좌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상징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상징을 통한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천국의 그 모습은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24장로들 보좌가 있고 또 네 생물이 또 그 근처에 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은 7장 9절부터 12절에 가보면은 모든 천사들이 또 거기 천국에 있고요. 또 모든 구원받은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성도들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찬양한 그 내용이죠.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여기 상징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묘사를 하는데요. 종려 나무 가지를 이제 들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흰 옷을 입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다 상징을 사용해서 이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과 7장이 보면은 천국의 모습은 아주 찬란하고도 웅장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상징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영광스럽고 무한히 찬란한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에서 성도들은 영원토록 무한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복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복락은 감미로운 안식입니다. 감미로운 안식. 달콤한 안식인 것이죠. 성도들은 천국에서 아주 달콤한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장소입니다. 이 땅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고달픈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은 마귀, 또 세상, 또 육체라고 하는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대단히 고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와 싸워야 되죠.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와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는 그런 성도의 삶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요. 육체의 정욕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대단히 수고스럽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달콤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갑옷을 벗어놓습니다. 투구도 벗고 손에 쥐었던 검도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천국의 그 그늘 아래서 아주 편안하게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그 휴식이 얼마나 참 달콤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성도들의 감미로운 안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죽음을 침상에서 편히 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의인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고 침상에서 그래서 편히 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하였습니다. 수고를 그친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참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땀을 흘렸지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느라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거짓된 사람들과 또 싸우느라고도 힘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넣어놓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사도바울의 이 말이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또 고생을 잘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참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제 마치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쉬게 되는 것입니다. 감미로운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천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눈물도 없지요. 죽음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또 싸움하는 것이나 다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악인들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 이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는 굶주린 일도 없다. 또 목마른 일도 없다. 상함을 받는 일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없고요. 다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것이 다 해방되고 천국은 이제 그야말로 편안한 그 안식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트는 그의 유명한 책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훑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명상의 산에 올라 믿음으로 자신의 안식을 훑어본다. 그는 영광스러운 집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하나님의 도성에 관하여 말할 만한 찬란한 일들이 있도다. 그 사람은 천상의 찬양대의 선율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는 영화롭게 된 거주민을, 천국의 거주민이죠. 거주민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그들의 영광이신 주님을 뵐 때 안식을 얻고 바로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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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리차드 백스트가 이 천국에서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자신이 누리게 될 천국의 안식을 이제 내다보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이제 그곳에 가서 감미로운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제 오는 그런 복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복락은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35,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유명한 구절은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악의 무리들과 영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천국에서 그 승리를 영원토록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죠. 승리한 교회. 여기서는 이제 전투가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어둠의 세력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전투가 다 끝났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승리자들이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곳에서 이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근처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황제나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세우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로마에는 개선문이 세 개가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또 티투스 개선문. 티투스 왕제가 이제 장군이었을 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그런 장군입니다. 티투스 개선문. 그리고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개선문.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로마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개 개선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인데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것입니다. 그가 정적이었던 막센티우스와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거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AD 315년에 이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문에 보면은 뭐 여러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글자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원로원과 로마 시민이 콘스탄티누스 왕제에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선문을 세웠다. 막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하고 큰 그 개선문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로마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이제 로마의 중심부로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문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늘에 있는 개선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이제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 승리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곱 교회에게 주는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건 바로 승리자를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각각에게 승리에 관한 그런 언급과 함께 승리하게 되면 줄 약속이 돼서 이제 꼭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계속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승리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섯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공이 다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면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바로 이 아시아 일곱 개에 준 그 약속대로 승리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곱 개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약속을 누리면서 거기서 이제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시아 교회 일곱 개에 준 약속 그대로 승리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을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천국의 복락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감미로운 그런 안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영원토록 승리자의 그 영광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국의 복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어법으로 되어 있지요. 뭐뭐이 없다. 근데 부정어법은 항상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한 긍정.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그것은 강한 긍정으로서 거기는 오직 영원한 희락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천국에서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잘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움을 창조하며 기쁨을 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니 얼마나 기쁨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천국은 말할 수 없는 희락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고통이 그 기쁨 속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락을 세 번째로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의 복락은 깨어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평화. 천국에는 싸움이나 분쟁이나 전쟁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평화만 있고요. 그 평화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평안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건축자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도성은 하나님께서 잘 설계하셔가지고 지은 그런 도성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만드시고 거기 이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외세에 의해서도 침범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도성은 찬란한 도성이고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도성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평안은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도시들이 있는데요.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위엄이 있는 도시는 왕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조선시대의 한양은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 가장 위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임금이 한양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죠. 버킹엄 궁전에 여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보면 여러 다른 도시들이 있는데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런던이 아주 그 위용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알고 지냈던 아모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자기는 어릴 때 실제로 런던의 도로가 모두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런던에는 임금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살고 있고 왕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은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위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이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고 있는 그런 하늘의 도성인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는데 누가 그 성을 침범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성을 침범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땅에 있는 제국들 또 성읍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외세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얼마나 참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한 그러한 제국들입니까? 그런데요, 다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졌지요. 그러나 하늘의 도성은 절대로 평화가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위엄이 있는 그런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이제 있는 백성들은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복락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천국의 복락은 사랑스러운 교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천국은 사랑스러운 그런 교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미로운 안식이라고 했죠. 참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싸우느라고 너무나 힘겹고 고통이 심했는데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을 하늘에서 영원토록 맛보니 얼마나 좋은가. 세 번째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참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 도성에 계시기 때문에 평화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또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의 복락은 사랑스러운 교제입니다. 사랑스러운 교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대가족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하늘의 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대가족이 함께 모두 모일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잠시 집을 떠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 중에 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인데요. 그들의 만남과 교제는 얼마나 참 사랑스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과 교제는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성도들은 만나서, 가족으로 만나서 서로 간의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제의 아름다움을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감탄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도들이 막힘없이 사랑스러운 교제를 영원토록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국을 사랑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사람이나 사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하거나 불결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자연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보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에 거하시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천국에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영광스러운 구원자와 영광스러운 성령이 계십니다. 저 복된 사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모든 자녀도 사랑스럽습니다. 몸의 머리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몸의 모든 지체도 사랑스럽습니다. 천국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천사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처럼 천국을 노략질할 만한 악한 천사들이 없습니다. 성도들로 구성된 천국의 교회 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처럼 성도인 채 하지만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이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품거나 미워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대상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참 에드워드가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랑의 나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원토록 그곳에서 사랑스러운 교제를 하나님의 대가족 그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친교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복락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천국의 복락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감미로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감미로운 안식. 이 땅에서의 모든 전투를 끝내고 투구와 갑옷을 다 벗고 천국의 그늘에서 달콤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계승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승리를 영원토록 만끽하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죠. 그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깨어지지 않는 평화라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외세도 침범해서 그 나라를 패망케 할 수 없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한 평화가 지속되는 그런 천국은 영구한 평화가 지속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평화를 맛보며 참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천국의 복락은 사랑스러운 교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이 바로 천국인데요. 그 모든 천국의 대가족은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땅에서처럼 죄로 인해서 오해하거나 서먹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천국의 복락에 영원한 복락이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바로 이같이 영원한 복락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추구하고 있는 하늘의 복락은 눈앞의 현실로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바라보거나 집착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락,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지만은 믿음으로 추구하는 하늘의 복락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그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리차드 백스트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과 사악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천국에는 악, 어리석음, 부패, 거짓 교리, 나쁜 본보기는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천국에는 악이 칭찬받고 선이 비난을 받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도 없다. 그곳에는 오직 거룩하고 강력하고 순수한 사랑만이 존재한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수십 년보다 천국에서의 하루가 훨씬 낫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하나님의 종들을 비롯해 우리의 절친한 친구들과 경건한 이웃들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익한 책들을 저술하고 기도회와 각종 집회로 모여 은혜를 나눈 신앙의 동지들이다. 그런 성도들과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보라. 그 얼마나 기쁘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아래의 복락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복락들을 바라보며 추구하고 사모하고 인내로 기다리며 참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우리들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들이 그 놀라운 복락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이 놀라운 복락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